오늘 오후 예배는 일가정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전 예배는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정돈해 주시고 주님 몸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께 다스림 받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후 시간 함께 하셔서 또 성기름을 준비하신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몸들과 더 힘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몸들과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비하신 주님, 다윗은 전쟁과 군대의 우겨싸움을 통해서도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을 믿어드리고 내가 산자 땅에 있으며라 말씀하시며 은혜 볼 걸 믿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등에 들어간 식구들도 우리 간결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은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렵고 번거로운 세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식구들과 지교의 식구들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오후 시간에 정말 참께 매일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한남경 집사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신익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당신의 백성 주님 나라의 정려요원을 가려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3만 2천 명 가운데 두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선발된 정려요원이었고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었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정려요원을 가려내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테스트를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맨 처음에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천국적 삶에 관한 주옥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아무런 실제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을 할래야 할 수도 없었던 죽어있는 의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뚜렷이 배워온 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천국의 삶은 나의 옛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벗어버리고 마음속에 오직 주님 한 분만 모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출발해야만 하고 언제나 오직 예수님만을 나 유일한 근거로 삼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 부분인 24절부터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합당한 정례 요원을 가려내기 위한 테스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례 요원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정의를 내리고 그러한 사람은 반석 위에 주초를 두고 집을 지은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그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를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테스트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시제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을 읽었다거나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겠고 행해보려고 노력한다거나 나중에 적절할 때 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을 들은 지금 바로 순종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교회생활, 여가생활, 심지어 친구를 만나는 인간관계까지 모든 개인적 삶 전체가 주님 앞에서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의 삶 전체를 반석 대신 주님을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나라 정려요원의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가 있고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반석 위에 주초를 쌓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생각할 수 있었겠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굳게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비로 창수로 바람으로 테스트를 하시자마자 그들이 굳게 믿었던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모래와 같은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님의 테스트 항목 중에 비를 내려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 생각된 바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동차 조립 공장의 마지막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는데 맨 처음 하는 테스트가 비가 올 때 실내로 비가 새는지를 검사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동 세차장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훨씬 센 압력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환경을 만들어 테스트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비가 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폭우 테스트에서 합격한 차량도 2, 3일간 이슬비가 내리는 환경에 놓아두면 의외로 비가 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폭우에는 견디지만 이슬비에는 무너지는 셈입니다. 위기가 오고 환란이 닥칠 때는 누구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게 되지만 작고 평범한 날은 가볍게 여기고 허리띠를 풀기 쉽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정례 요원이라면 작고 평범한 날이야말로 주님께 마음을 곤두세우고 온 마음을 기울이는 날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환란의 날에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의 정례 요원으로 살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생각해 보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따르기로 마음먹은 자로 합당하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할 것 없이 똑같은 일정이지만 단순히 오늘도 어제와 같이 방탕하지 않고 내일에 성실했다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내 마음속에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마음밖에 남지 못할 것 같고요. 언제나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내가 매일 매 순간 생각해 볼 삶의 본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해 주신 삶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도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에도 8장 2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거듭하여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가 없으며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신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 또한 삶의 가장 기본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됨임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가 많이 되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주님께 연합함으로써 나도 이 삶에 동참할 수 있으며 또 따라서 주님의 연관된 승리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정말 많이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같은 일상 속에서도 단순한 일정이라고 내 스스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래 겸손한 자세로 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기쁨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입니다. 연약한 제 자신은 종종 지쳐서 마음이 풀어지면 회복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지는데요. 정작 내 마음대로 쉬고 난 후에는 여전히 지친 상태로 마음만 늘어지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일깨워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쉴 곳은 내 마음대로 주저앉는 이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곳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앞에서 주시는 그 쉼을 누려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감사되는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제 삶이지만 주님께 연합하는 삶과 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주신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은 아버님과 아드님 사이십니다. 이어서 두 분 말씀을 듣겠는데요. 우리 이상순 집사님과 우리 김병수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배종숙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서 한 부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너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보고 들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번거롭기 쉽고 일단 혼미해지신 그런 현실들이지만 내 주님의 그 안목으로 바라봐질 때는 사실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길에서 실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많이 들어지는 말이 있었다면은 그래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라는 그 외마디 속에서 믿음의 담력을 갖고 천성향의 길 가는 순례자로 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 속에서 그렇게 한날 한날을 보내온 듯합니다. 주님 붙들고자 하는 자에게 붙잡힘 주시는 주님이라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러한 주님께서 지난 시간들 속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드러내 주신 그는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그 중국 우한에서 그 코로나가 그 막 불거져 올 때 주님께서는 제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내 십자가 짊어져야 될 길이 있다. 내가 십자가 짊어져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유월절 그 어린 양이 그 잡아서 임방이나 문설주에 피발린 문이 있는 그런 집을 생각하게 하셨거든요. 온 세상에 총수 없는 전쟁과 같은 그 분위기 속에 있는 오늘 우리가 마땅히 짊어질 그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전투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참 큰 기쁨이고 위로인 듯합니다. 넓게 본다면 시기적으로 혼돈된 그 현실 속에서 이 땅에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각 지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십자가 지는 길처럼 우리의 오늘 주어진 일들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정말 철저히 주님께 매인 자로 이기는 자의 그 영광길에 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시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셨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삶의 큰 본이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사도 선생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친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길 속에서 또한 우리 정말 유월절 피발린 문에 집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나를 벗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해답 삼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존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그 길에 서 있는 이상은 내 영혼이 살 뿐 아니라 이웃도 살리는 그런 길에 서 있게 하시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자에게 영광 주십니다. 결코 수치당치 않게 하시고요. 더불어서 위로부터 임해주시는 그 지혜라는 그 야고보서 말씀처럼 정말 세속적인 것,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의 그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요한일서를 묵상해 가는 중에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는 말씀이 마음에 붙잡혀왔습니다. 오늘 그 보여지는 현실에 사실은 정말 그래요. 삶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는 때로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듣는 만큼 요즘은 많은 핍박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은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흉흉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핍박은 세상에서 이어져 왔거든요. 그것은 왜? 세상은 우리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할 때 세상과 정욕은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욕적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전투와 삶과 죽음과 이 모든 사실이 정말 그 같이 교차되어 가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세상도 정말 이 정욕도 지나간다는 말씀이 참으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았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무리해 가는 마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읽어갈 때 그 1장 말씀에서 마음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몸된 교회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세워가시며 지켜가시며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첫 순서에 들려주는 그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잠시 논시류를 적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게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게 물어보신다면은 기꺼이 주님 제가 십자가 짊어고 가겠습니다.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길 속에 형제의 연합 속에서 몸을 세워가는 그 길에 끝날의 이르기까지도 신실하고 싶은 마음으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에서 이사 올라오기 전 몸된 교회에서 처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던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경 예수님의 무덤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를 꿈을 꾸다가 깨어났습니다. 분명 잠결인데 말씀을 묵상하든지 찬송을 부르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아마 우리 식구님들도 종종 하실 겁니다. 저도 그날 그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울면서 깨어났으니까요. 성경 사복음서 말미에 안식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나오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쳤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은 동일한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빛 되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과 주님께로부터 멀찍이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똑같은 흠집이라도 밝은 곳에서 보면 더 크고 또렷하게 보여지듯이 주님의 밝은 빛 가까이에 다가간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된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빛 대신 주님 가까이에서 용서받은 자신을 발견한 후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잔악기나 사랑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리아에겐 사무치는 그리움이 되어 무덤을 향해 달려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부터 다가오는 두려움이 강해 보여도 예수님께 대한 그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때론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정말 흔들어 놓고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제자들을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지요. 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3년 동안 스승으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도 모른다 부인하게 되고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하던 그 맹세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두려움은 믿음도 흔들어버리고 끝끝 꼭꼭 문을 닫고 숨어있게 만듭니다. 마리아 역시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무친 그리움은 그저 두려움에 잡혀 집안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무덤가를 맴돌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라, 이것이 참된 기독교라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간절하고도 진실된 사랑을 이처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마리아처럼 온전한 사랑이 누구에게나 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니지요. 그것은 사랑하는 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진 결과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담대함을 낳고 또한 담대함은 결국 큰 상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영광을 보게 되니 말입니다. 마리아야,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그립던 음성입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 다 해결됨을 믿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님의 이 한마디가 너무도 사모되어지는 때입니다. 오래전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제3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소홀하시며 완전한 해답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욱 그리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정한 마음과 진한 그리움으로 우리 주님께 더욱 바짝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어떠함을 보여주시며 이 어둡고 두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십자가를 지나는 것처럼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평강 중에 이미 다가와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밝음 넘치는 새날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식구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친 그리움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사시고 참되신 예수님, 그분은 진정 오늘도 살아계신 내 주님이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가정에 준비한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맡은 시간이 왔구만요. 다들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잘 써가겠죠?
네.
오늘은 그 일가정 식구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정성껏 준비해서 착실히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우리 김병수 목사님 사모님 말씀이 유난히 돋보이네요. 아주 참 축복스러운 하나님 은혜가 물씬 풍기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오늘 저는 짤막짤막하게 네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짤막짤막하게. 첫 번째 말씀은 알곡과 쭉정입니다. 이거 제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여러분은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제 말을 주의 있게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가짐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뭐 내가 이러면 안 돼 뭐 죽정이겠나?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움찔한 자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너무 막연하게 알곡과 죽정이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짧은 내용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나는 거듭났으니까 알곡이다. 그건 성서로 볼 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귀중하지만 알곡으로 가는 귀한 길이겠지만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늘 알곡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벌써 자기를 속이는 길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먼저 인용합니다. 그곳에 드로비모가 나옵니다.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몸이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따라가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 많지만은 더 갈 수 없는 그 몸, 불가능한 그 여건 속에 밀레도에 머물러 있는 드로비모는 알곡일까요? 쭉정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글을 쓰실 때에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저는 드로비모가 지금 몸은 제약을 받아서 자유롭지 않지만 병들어 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만은 주님을 향해서 뜨겁고 무언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마음은 결코 나약한 마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계시나요? 빌립보서 아제 디모데후서에 드로비모는 질고란 연약함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과의 자기의 신앙을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끌어가나요? 드로비모도 그렇게 한 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건, 저런 환경을 가지고 닫으면 안 돼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부여잡고 엘리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그의 모습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의 영혼은 강했던 것처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천국으로 산채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온전했던 것처럼 열왕기하서 13장의 엘리사처럼 우리가 오늘도 나의 주어진 환경에 이러함저러함에 타닿지 말고 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간다면 오늘도 여러분 주님 모신 우리 삶은 사도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있어도 정말 빛났던 것처럼 더로비모가 병든 가운데서라도 밝고 생생하여 설 줄 믿습니다. 알곡이란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누가 알곡입니다. 지금 옥중에 계신 사도바울 쌤 곁에 변함없이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정성 도울 수 있는 바를 주님 모시고 돕는 자로 섬겨가는 누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누가를 영화롭게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복음서도 기록하도록, 그 엄청난 사도행전도 기록하도록 알곡입니다. 사실 우리가는 바룩은 참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는 알곡 같은 삶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누가는 정말 알곡 같은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마가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쯤에서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돌아가 버리던 죽쟁이 같은 마가는 아니고요. 제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말씀이 기꺼이 추천하며 데려오는 이 데려오도록 권한 마가는 알곡입니다. 알곡입니다. 디모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오느라. 사도 바울 말씀이 끌려가고 있는 디모데 알곡입니다. 우리가는 대마는 골로새서 4장에도 대마가 나오고 빌레몬서에도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나오는데 이때는 알곡이었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는 대마는 알곡이 아닙니다. 죽증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흘러간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알곡이었다고 늘 알곡인 것 아니고요. 참으로 알곡적인 우리가 되도록 마음써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요셉에 관해서 만약에 창세기 39장이나 40장이나 41장이나 쭉 넘어가서 46장까지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라면 요셉은 분명하게 생생하게 주님을 모신 주님과 함께 있는 아니 껍데기는 내가 있는 것이고 알곡은 주님이 내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78편에서 내가 요셉의 장막을 싫어한다. 그럼 뭐 요셉이 뭡니까? 요셉은 요셉만이지 요셉의 가족은 있지만 주님은 그 속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뚝증인 겁니다. 창세기 48장쯤이라 볼 수 있었겠죠. 요셉은 뚝증인 겁니다. 아니 주님이 기뻐해서 저 시편 132편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아니면 나의 거처로 나의 자리 잡을 곳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눕지 아니하려고 주님을 구하는 그곳에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알곡인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곡이었는데 지금 시편 78편, 이건 48편, 창세기 48장과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쭉증이죠. 쭉증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알곡이면 늘 알곡이다.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전에 잠깐 알곡 같은 삶을 보이지 않았던 마가도 알곡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가를 통해서도 마가복음이란 영광스러운 성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알곡이지 않아요. 엘리야를 누가 쭉증이라 하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 하나님이 그 입에 말에 소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엘리야, 그리 시냇가도 사르밧 가보대기도 갈멜산에도 진짜 엘리야는 알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쭉증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쓰러져 주님과는 관계없는 한 평범한 참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엘리야라도 우리가 알곡이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는 못하겠죠. 이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 그 참 27장쯤에서는 다윗이 껍데기예요. 주님이 없어요.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은 쭉쟁이에요. 사무엘하서 11장과 24장에 다윗도 쭉쟁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신앙이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냐 아니냐가 결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뭐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27장 그거 쭉쟁이에요. 다윗이지만 쭉쟁이에요. 사무엘하서 11장 다윗 쭉쟁이에요. 24장 다윗 쭉쟁이에요. 우리는 쭉쟁이를 괜찮다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린 사무엘하서 1장에서 다윗의 사람들 600명이 다 옷을 다 찢고 모두가 다 옷을 다 찢었어요.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다 보니 그들도 다 옷을 찢고 슬퍼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서 쭉쟁이들이 보였지만 그러나 사무엘하서 1장에는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과 함께를 기뻐하는 다 알곡들이에요. 이틀 동안에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긴 세월이 아니죠.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내가 자격에 이끌려갔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주님께 속하여 주님 마음을 간직함으로 그 악한 이 비루라고 여김받던 그들도 사무엘하서 1장에는 전부 다 알곡의 자신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서 2장에서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나가지 아니하고 유다로 가고 헤브론으로 갈 때에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 다 못 읽어봤어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가면 우리도 좀 괜찮을 텐데 이런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조용히 유다로 함께 따라 올라갔고 모두가 다 함께 헤브론 주님과 연합을 기뻐하는 그 길에 설 수 두었어요. 이건 뭐예요? 알곡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정말 주님과 함께를 기뻐해요? 내 집에 아니고 주님과 함께를 기뻐해요? 주님과 함께를 좋아해요? 알고 생각해 볼 만한 귀중한 것이라 생각되어 와요. 우리가 만약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어째요? 새로운 날이 와도 자기의 근거에 살라지 하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주님께 속해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뛰어 살란 거예요. 내 온 마음이 주님께 속하여서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피발린 문을 하지 아니한 채 안에서 고기 먹는다, 그 말도 안 돼요. 주님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출애굽기 12장에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양의 머리나 양의 내장이나 양의 정강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림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속하지는 아니하고 주님의 지혜나 주님의 그 가슴에 아름다운 사랑이나 주님의 강함을 가져보려 한다. 이거 틀린 생각이에요. 주님께 속해야죠. 그리고 내 주님을 나의 존경하고 내가 늘 바라보는 나의 사랑의 주님이어야 우겨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는 함께 할 거예요. 이게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 자여야 알곡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 속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머리로 붙들지도 않고 그 심장도 붙들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건 미련한 처녀예요. 껍데기예요. 오늘도 주님,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나는 나를 버리고 새롭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주님께 연합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의 그 내장, 심장을 난 먹을 거예요. 주님의 정강이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슬기로운 처녀예요. 알곡이에요. 오늘도 사랑한 주님을 모시고 내가 그 주님께 속하여서 참 좋으신 내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주님을 속하여서 기대하는 자,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 신실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자는 알곡이에요. 이거 돼요. 이 생활이 된다고요.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주님께 매달린 속함도 없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대함도 없고 은혜를 강구하는 마음도 없이 내가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거 하겠다는 것은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서 함께 살고자 하는 이는 여러분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요. 고린도전서 15장과 마찬가지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할 때 아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제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 없이는 제가 오늘도 삶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미어 살 겁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만 해당되고 세 번째는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아니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되고 세 번째는 안 된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해요. 첫 번째도 되고 두 번째도 되고 세 번째도 동시에 돼요. 된다고요. 발국이에요. 주님을 모신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알고 사실 생각하다 보면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도 내가 주님께 매어 달린 알고인가 아닌가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해요.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 24장도 내가 주님께 매어 달린 알곡인가 아닌가를 주님은 보시고자 해요. 전 요한복음에서 짤막하게 네 군데만 내가 알곡이라면 이런 것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네 군데만 꽉 찼지 많이 있지만 네 군데만 짤막하게 인용해 볼라 해요. 내가 오늘 알곡이나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 못한다면 껍데기예요. 이름만 부르고 만족 못한다. 그건 껍데기예요. 아니 호세아의 안에 고멜이라 할지라도 그건 호세아로 인하여 고멜이 만족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 때문에는 만족할 수 있어야 알곡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두 번째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께 이끌려감으로 주님께 이끌려감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언제나 드리는 생활이어야 알곡이요. 아니 내 주님이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께 끌려감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알곡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알곡이라면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거두시고자 원하시는 하늘나라 일에 여러분이 돕는 자로서 마음써 가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알곡이에요. 다음 요한복음 6장에서 알곡을 이야기해 볼라 해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먹어도 그건 껍데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생명의 떡으로 오늘도 먹는 그 사람이 알곡이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생명의 떡으로 먹는 이는 죽지 않는데요. 기적을 봐도 기적을 먹어도 죽어요. 오늘도 예수님 내 영혼의 참떡은 주님입니다 하고 주님을 먹는 이.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주님만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주님을 먹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이는 살아요. 그건 알곡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주님을 먹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면 알곡이에요. 죽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잠깐 인용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서 어떤 값지고 놀란 일을 했더라도 주님 아닙니다. 나는 이 역사나 이 어떤 일가에 마음이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발을 씻어주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역사한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도 다 씻어버리고 사랑하는 주님께 온 마음으로 속하는 우리 마음, 그러면서 오늘도 새롭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임하여 올 계명을, 주님의 명하심을 기다려보는 이가 알곡이야요. 요한복음 13장의 알곡은 이러한 자를 알곡이라고 불러요.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의 그 모든 역사, 어제의 모든 역사 다 벗어나서 오늘 주님께 속하여서 오늘 새롭게 주의 명하심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새 계명을 추구하는 이자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알곡입니다. 요한복음의 한 군데만 더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좌를 향해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도 보이지 않는 주님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르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 참으로 실적인 도움을 구하는 이 진정 주님께 속한 알곡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는 내가 그 주님을 참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명하심을 지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이사 성령님을 내 안에 살아있는 관계로 모시는 이,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그 평강 가운데에 오늘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고 주님은 내 적은 문제, 큰 문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그 주님의 성령님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여러분 이 자가 알곡인 겁니다. 알곡.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나 이런 관계가 알곡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건 꼭 있어야 되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알곡인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넉넉한 마음이란 제목입니다. 넉넉한 마음.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 아도니아에게 딴 것을 뭐 장관하라 마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만한 문제예요. 그 마음이 여유 있는 건 아니죠. 꼭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우리가 종직해 생각하는 수염년이 아닙니다. 다윗 곁에서 예쁜 얼굴로 수종들던 그 수염년, 그걸 자기의 아내로 취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요. 꼭 이거 죽을 일만 구하는 거요. 이런 영혼에 무슨 여유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첫 번째 죽을 만한 일 가운데는 겨우 벗어났는데 두 번째 죽을 만한 일을 구하다가 마침내 그는 죽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최전으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 그것 때문에 먹지도 않아요. 잠도 제대로 잤겠나요? 아니, 이거 왜 그래요? 남의 것을 가지고. 이 다 좋은 영혼들 아니에요.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이 길랏 라못을 땅을 가지고 싶어서 그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쳐들어가다가 마침내는 죽고야 말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참 쓸데없는 거, 꼭 그거 안 가져도 될 텐데 그 마음은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 그냥 잊지 못해요. 문제가 크지요.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자기의 동생뻘 되는 다말을 참으로 사로잡지 않고서는 못 살겠다 그 말이오. 이런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들 아니에요. 우리 가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그거 다윗에게 사울이 아내로 주고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메랍이에요. 근데 메랍을 사울왕은 딴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다윗이 죽겠다고 고함 질렀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유가 있다 그 말이요. 나중에 미갈을 주겠다고 했어요. 다윗은 그것도 좋게 여기면서 미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해치웠어요. 그때 만약에 사울왕이 미갈을 안 줬다면 다윗이 어떨까? 주님께 속한 다윗이라면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참 좋은 마음. 다윗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넉넉하지 못할 때는 이웃집 아내를 보면서 꼭 뺏어야 될 것 같고, 사무엘하서 24장에는 농사들을 진짜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힘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 것이 되고야 말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못 견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85명도 다 죽이고자 해버려서 죽여버렸어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넉넉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소중하다고요. 수넴 여인은 우리가 열왕기하서 4장과 8장에서 볼 때에 아들이 없어도 그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넉넉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귀중해요.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살았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주님 모신 마음은 참으로 산봉위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넉넉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나요? 문제 있는 거요. 문제 있는 거요. 사나운 이웃들이 수림 여인의 집과 그 못을 다 뺏어가도 내 주님 모신 마음은 넉넉해요. 여유 있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나는 그의 백성으로 족합니다란 말은 한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해야 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제대로 된 넉넉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보고 울고 있고 메추라기를 봤을 때는 정말 집 주변에 내가 가득가득 쌓아놓고 이 다 넉넉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오늘 한 끼밖에 없는 만나라도 내가 주님 모시고 주님 은혜에 젖어 있다 보니 넉넉합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하다고요. 넉넉한 마음. 고린도서 5장에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벗은 자처럼 탄식했습니다마는 고린도서 5장에서 주님을 입고 난 이후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내 생명처럼 입고 난 이후에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믿음, 나의 믿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나의 사랑의 뜨거움, 그리고 주님의 의로운 마음이 내 영혼 속에 넘칠 때는 고린도서 6장에서 나아간 곳에서 참아야 될 일도 많고 견뎌야 될 일도 많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고린도서 6장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넉넉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님 한 분께 사로잡히는 삶을 추구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 빌립보서 4장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산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산관계 속에 그는 내가 어떠한 행편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평온해하면서 빌립보서 4장의 넉넉한 마음 이거 굉장히 축복스러운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모신 이 참된 길 속에서 넉넉한 마음, 넉넉한 마음 가지고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구하여 봅니다. 넉넉한 마음. 참으로 주어진 환경은 좀 빡빡해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경건함 속에서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돕는 자로서 참으로 주님의 돕는 자로서 오늘도 오늘의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면서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따르겠다는 이 강한 마음이 있어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넉넉한 마음을 오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이가 오늘의 진정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에 서 있는 자인 겁니다. 넉넉한 마음. 아멘. 신앙생활에 이런 것 가지기 위해서 힘쓰는 거요. 세 번째, 우리가 하는 대로 진정한 삶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오늘 내가 뭐 자수성가해가지고 내가 만들어간다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아니면 그건 한계점이 있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별로 가치 없는 것 마음속에 품고 지내다가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내버려. 그러나 저는 오늘 잠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대로 된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한 세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줄 알아요. 이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대로 된 삶.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랬째 날은 안식하셨고 복주셨어요. 우리는 여섯째 날에 태어났지만 죄송합니다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섯째 날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께 속한 내 주님께 속한 우리가 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안식과 주님 안에 있는 복이 우리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놀랍죠? 사람이 아무리 애태워도 안식이 안 되고 복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참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주님 안에서 안식과 복을 찾으면 돼요. 안식과 복.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혼탁해도 우리는 나의 주가 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가집니다. 세상은 참으로 피곤하고 어지러워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을 가집니다. 이거 굉장히 귀하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안식과 복인데 그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금방 주어질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이거 찾는다고 일생을 다 찾아도 못 얻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과 복.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산다면 안식과 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뭐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거룩은 예를 든다면 창세기 6장의 노아는 의로웠고 온전하였더라. 그걸 딴 말로 묶으면 거룩한 삶이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생활이겠어요?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참 구별된 삶은 우리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살아계신 내 목자, 살아계신 내 구주, 영원한 나의 주님께 속하여서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주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그러한 삶은 돼요. 노아를 보면 동행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은약적으로 메어서 사는 거죠. 이 그러한 삶, 주님을 벗어나서 그러한 삶을 구한다는 것은 그건 차라리 추구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과 복 있는 생활도 주님 안에서 되거니와 예수님께 속하여 그분을 내 구주, 내 주님 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가면 우리는 구별된 그러한 생활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된 생활이 되죠. 부끄럽지 않는 생활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삶, 그거 스스로는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에 미어간다면, 나 육신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여서 이끌려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 여러분 이걸 늘 살아보는 것은 얼마나 감사가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마음도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이 그러한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생활은 내 주님을 이제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주님 모신 근신한 마음과 주님의 빛 가운데 근신하는 마음과 내 주님을 떠나 살려 하지 말고 내 주님과 언제나 하나 된 삶,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딴 말로 표현하면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해요.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지 않냐면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자라도 그는 우리 생활이 생활이 안 돼요. 벗어나서 이방으로 이끌려가고 벗어나서 그들이 종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깨어있는 생활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알아주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요. 근신하면서 우리가 즐겨 읽는 고린도전서 9장도 이게 가능하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는 이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안식과 복, 거룩한 삶, 깨어있는 삶 할 때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축복도 되지 못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있어요. 가까워요. 안식과 복 있는 생활 가깝고요. 거룩한 생활 가깝고요. 진짜 내 주님을 내 주님답게 알아들이면서 그 주님이 내 목자입니다. 주님이 내 왕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런 값진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용은 간결해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가능한 겁니다. 멀리서 자질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 해답이에요. 주님과 주님께 딱 엮여버리면 안식과 복이에요. 내 주님과 동행하면 거룩과 거룩한 삶이 돼요. 내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삶이 된다면 아주 영광스러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 생각하면 대단히 감사하죠.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야고보서 말씀 속 가운데서 인내란 말을 좀 해보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도 믿음, 덕, 지식, 그 다음 절제, 인내란 말이 나왔는데 만약에 믿음이란 말이 없이는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참 적합한 삶을 사는 것이 없이는 인내란 말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덕,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주님께 믿음 두고 주님께 적합한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합한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합한 삶을 사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참 믿음이 굉장히 귀중해요. 이런 주님께 와서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죠. 마음 써야죠. 주님은 이끌어 주시겠죠. 그것이 덕이요, 지식이요, 절제인 겁니다. 내 주님께 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믿음 두고 주님께 합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내는 꼭 필요해요. 인내가 있어야 온전케 된대요. 인내가 없으면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는 믿음에 서서 내 주님께 합하게 살아가면서 인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생각을 잘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니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인내는 꼭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 갈라디아 소장 22절 23절에서 내가 주님의 영을 따르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단 말이 나와요. 아니, 주님을 따라 살다 보니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기쁨도 있고 평강도 누리요. 그렇지만 인내도 그 다음 나온다 그 말이야. 그 인내 있어야죠. 인내 가운데서 그 다음 또 주님 모시기 합하게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인내와 그 다음 그 양성과 또 그 다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인내 속에서 기뻐하면서 인내 속에서 합한 삶을 살아간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믿음 속에서 인내를 말을 보다 보면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 믿음 속에서 합하게 살아가면서도 인내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본다면 주님을 모시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내하면서 합하게 살아야 된다. 이래도 저래도 인내는 참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인내에 관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되지 않는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수월하게 신는 운동화가 있는데 그 운동화를 편하게 신는 절개 잘 신는 이유가 뭐 한 달 두 달 신어도 운동화가 아니에요. 그 신는 이유가 뭐냐면 발이 쉽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예가 아주 탁하게 넓게 펴져 있기 때문에 발이 쉽게 들어가서 딱 그걸 자리 잡을 수 신기 편하기에 그거 참 좋아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한쪽 발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발이 잘 안 들어간다면 내가 그 신발을 자유롭게 편하게 신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밤 1시나 2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걸 불빛 아래에서 왜 이것이 안 들어가는 걸 자세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해답을 못 찾겠어요. 만약에 그때 성질 급한 생각이었을 것 같으면 그만 신발 떼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죠. 주님을 모시니까 성질내지는 않죠. 제가 주님 모시고 참지 못할 만큼 성질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생각은 해요. 그럴만한 생각은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나니까 이 신발을 구해주신 분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이지만 그 신발을 구해주신 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주는데 그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그걸 갖다가 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가르쳐주다 보니 알았어요. 그래 그 가르쳐주는 뜻을 쫓아 행하다 보니까 신발 신기 편하게 됐어요. 인내란 것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온전히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 인내에 관한 시장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인용하면 주님이 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뭐 주님이 내 믿음이란 이 믿음 속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신을 당할 때 걱정이 많겠죠. 그러나 주님이 내 믿음이란 마음을 가져보면 여러 가지 신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한대요. 우리 기뻐해야 돼요. 이 주님이 내 믿음이다 그 말이요. 내 주님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벌컥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뭐 후회할 만한 그런 벌컥한 짓거리는 안 하려고 해요. 모르고 나중에 후회할 것을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에 서서 인내하면서 그 다음 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참 지혜를 구했다 하십시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들 이런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 뭘 구하냐면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혜가 필요하나요? 세상 사람은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이면 되고 권력이면 되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놀랍게 다스려 주실 주님의 지혜로움을 구해요. 여기는 지혜로움을 주실까 말까 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구해요. 틀림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움 되어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움 되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지혜로움을 구하는 것 굉장히 축복이 많습니다. 지혜로움의 축복은 잠언서의 현수관 여인으로 볼 때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풍성한 삶이지 않아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풍성한 삶이에요. 주님 위로부터 온 그 지혜로움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러면서 주님을 모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경건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이런 거 다 안 돼요. 믿음에 서서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내 주님의 확실한 지혜로움을 구하여 갈 때 어느 때라도 지혜로움이 필요치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모신 경건된 생활이 가능하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도 이 지혜와 더불어 함께 와요. 짤막하게 몇 마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된 삶 되세요.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있으신가요? 광고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위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룸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